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있어 자연을 그리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깨닫는 것이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빛을 그리는 인상주의 시대를 소개합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35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넬입니다.
오늘도 참 네? 오프닝을 누가 썼는지 멋지네요.
훌륭하네요.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폴 세잔이 한 말인가? 그렇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예요. 근대 도시 파리의 상가 예술이라는 제목의 오르세 미술관 전인데요. 이거를 제가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전시에 붙은 소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뭔데요?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모네나 르누아르, 드가 등의 아주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들부터 세잔, 반고우, 고갱 등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 작품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어디선가 한 번쯤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은 주로 인상주의 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 이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전시에는 근데 그림도 나오긴 하는데 파리의 근대 모습이 또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근대 도시 파리의 상가 예술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은데요. 5월 3일부터 시작하고 8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1, 2실에서 하는 전시이고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도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오르세 미술관은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퐁피두 비디오 아트전에서 말씀드린 곳이기도 한데요. 네. 르브르 퐁피두와 함께 파리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죠. 오르세 미술관도 규모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근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오르세는 근대 미술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고 르브르는 근대 이전에 고대 때부터의 작품을 고대 중세 때의 작품을 가지고 있고 네. 퐁피두는 현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르브르에 모나리자가 있다면 오르세 미술관에는 올림피아라는 유명한 뮤즈가 있다고 합니다.
올림피아요?
네. 다벗은 누드 작품으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마네가
그렸던 올림피아죠. 고급 창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누드란 게 옛날에서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실체하지 않은 여인들이 주인공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네가 그게 되게 스캔들이 됐던 게 그게 실체하는 여인을 거기다 그렸던 거예요. 올림피아라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이게 실제하는 사람을 거기 모델로 썼으니까 예전에는 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썼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뭐 비너스다. 뭐 아테네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냥 여신이구나 하면서 아름답네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 작품은 실제하는 그 여인 그 더군다나 그런 창녀여서 더군다 엄청난 스캔들이 됐던 거죠.
그렇죠. 매우 천박한 그림이라고 당시 아주 화제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천박한 그림이 되는 거고 이건 비너스야 하면은 그냥 되게 좋은 그림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 똑같은 누드인데 뭐가 그렇게 네. 다르다고 난릴까 싶지만은 뭐 정말 작은 표현 하나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오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네가 그 여성 자체를 되게 아름답게 그리진 않았었어요. 옛날에 뭐 신고 그때 같이 있던 신고전주의 미술이랑은 많이 다르게 네. 그런 약간 인상주의 화가였지만 나름도 사실주의 그런 화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화풍도 있고 해서 그게 굉장히 스캔들이 많았었죠.
그렇군요. 보고 싶네요.
다시 전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제가 근대 파리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8세기에 파리는 한창 도시화가 진행되던 곳이었어요.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슬럼가를 만들었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아주 전염병이 쉽게 돌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파리가 19세기 초에 오스만 남작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을 이루고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도시 중심부를 기점으로 방사선형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도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근대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춘 파리는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상주의라는 단어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고 자는데요. 사조들 중에 되게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상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 자연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다른 모든 미술 작품들도 빛에 의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음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림자를 잘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잖아요.
인상주의가 대체 뭐가 다른 걸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상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인상주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예시로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블로그 첫 번째 그림인데요. 1972년 모네가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인상주의는 그리는 대상의 고유한 색보다 빛에 의해 변하는 색을 추구하는 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가 올려드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해가 돋는 순간에 바닷가를 묘사한 그림인데 해가 돋을 때 바닷가는 그냥 해돋이에 의해 빨갛게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낮에 볼 수 있는 그런 색상이 아니죠. 파란 하늘에 파란 바다 이런 색이 아니라 빨간색에 물드는 바다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진짜 색을 그리려고 했었던 사조예요. 둘째로 인상주의 작품은 물체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간단한 명암 표현과 짧은 붓자국으로 이루어진 색채가 두드러져서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시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인상주의 이전의 작품들은 윤곽이 아주 뚜렷한데요. 인상주의 작품들은 경계가 좀 불분명하죠.
약간 붓터치가 거칠어서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도 그쵸. 살짝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 거의 인상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게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인상주의가 뭘까 이렇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인상을 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도 impression이라고 해서 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형태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더 객관적인 게 왜냐면 진짜 실제 눈으로 보이는 색채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물론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색깔이긴 하지만 다시 관찰하는 그 시점의 색을 잘 표현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게 사물을 볼 때 이게 만약에 뭐 펜이 보라색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빛에 의해서 생긴 색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색은 빛에 의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걸 정말 탐구하는 화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조명이 붉은색이라면 붉게 그리는 거고 초록색이라면 초록게 그리는 거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던 그 우리나라의 인상주의를 대표했던 오지호 작가의 남향집이라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그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작품에서도 그림자의 색깔이 있다고 한 점이 굉장히 그 인상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라고
그렇죠. 그림자가 까만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약간 푸른빛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그 그림이 인상주의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상주의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상주의 작품들을 보면은 평범한 일상적인 현실과 자연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미술가들은 역사, 종교, 신화를 주제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파리의 거리 풍경, 카페, 광장, 공원 등의 일상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런 인상주의 작가들의 혁신적인 표현이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 화단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랑 대체 인상주의가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도시의 익명성과 역동성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시각적인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인상주의 작업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학예사분도 이번 전시가 그냥 미술 작품만을 소개하는 전시가 아니고 인상주의 미술이 근대화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주목한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가시면 미술품뿐만 아니라 파리 도시계획 등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클로드 모네의 네.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블로그에 세 번째로 올려드린 그림이에요. 오르세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네의 그림인데요. 들판 위에 한 여인이 흰 원피스를 입고 양산으로 빛을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파란색 하늘 풍경이 아름답죠.
네.
이 그림이 나오게 된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쭉 얘기해 드리려면 모네의 일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네는 인상주의를 일관되게 평생에 걸쳐 그린 작가였죠. 그림 속의 여자 주인공은 모네의 두 번째 부인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네의 수양딸이었죠. 수양딸인 수잔인데 얼굴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죠?
네, 그냥
유난히 이렇게 모네의 그림이 묘사를 잘 안 한다고는 하지만 네. 유난히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는 얼굴이에요. 양산으로 가린 얼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기의 첫째 부인의 모습을 수양딸인 수잔에게서 이제 발견을 하고 수잔을 그리고자 하기보다는 그리운 첫 번째 부인 까미우를 그리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둘째 부인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첫째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또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은 딸을 보면서 둘째 부인을 생각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막장인데요. 이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모든 일생에 대해 얘기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긴 스토리지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젊은 시절에 모네와 까미유는 화가 모델로 처음 만났다고 해요. 모네는 까미유를 만나기 전에는 기부인이 아니면 함께 잘 수 없다라는 아주 선언 같은 말을 하고 다니고 했다고 하는데 까미유를 만나고는 이야기가 아주 달라졌죠. 이윽고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 여자와 심지어 당시 창녀와 동급 취급을 받았던 모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는 생활비 덕에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던 모네는 이후 뭐 가족과 연이 끊기다시피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지만 그래도 모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 시기에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기를 위해 더 쫓아 나오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하고 까미유과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모네의 그림을 살펴보면 모네가 까미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는지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1970년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군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모네는 까미유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아마도 처자식 있는 남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네의 가족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의 결혼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까미유에게 자궁암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부부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네의 후원자가 경제 사정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모네의 후원자가 자기의 가족들을 모네에게 맡기고 도시로 갔는데, 파리로 가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네 후원자의 가족이 모네의 집에 들어와서 엄청 살게 된,
이상한 뭔가 이상한 여성인데.
원래 후원을 해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후원자의 부인인 알리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알리스와 모네 사이에서 연애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뭐 까미와 알리스가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까미우가 그 정도의 뭐 기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이미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알리스는 투병 중인 까미우를 정말 정성껏 보살폈다고 해요. 그렇지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까미우는 교양 있는 알리스를 보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후 까미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까지 정성껏 돌봐주는 알리스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영적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 까미우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있는 상황이었고, 알리스는 임종의 순간까지 까미우를 돌봐주고 이후 모네가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주며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모네와 결혼하기 이전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수잔인데, 수잔이 바로 이 모네의 양녀이고 양산을 든 여인이라는 그림 속의 모델이 되죠. 모네는 아마 자신과 알리스를 바라봐야 했던 까미유의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말기에는 모네와 알리스 사이에 암묵적으로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좀 그렇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모네는 자기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까미유에 대해서 정말 큰 존재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록 공공연하게 바람을 폈지만 그쵸, 이상하죠 약간.
그러니까 같은 집 안에서 바람을 핀다는 게 정말
이상하죠. 모네는 까미우가 죽은 달인 9월 26일 친구에게 한 편지를 보내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엾은 제 아내가 오늘 아침 사망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과 홀로 남겨진 저를 발견하고 저는 완전히 낙담해 있습니다. 당신께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동봉해 드릴 테니 일전에 우리가 몽두 피에테에게 저당 잡힌 메달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 메달은 까미우가 지녔던 유일한 기념품이라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목에 걸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네의 모습인데요. 알리스와 재혼을 했지만 가난했던 시절에 영감을 주고 자신을 내조해주던 까미우는 모네의 마음속에 커다랗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녀 수잔의 모습에서 젊고 행복했던 시절에 까미우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게 약간 폐륜적인 그런 의미에서 네. 자기 양녀에게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그리워서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저렇게 뭔가 희미하게.
그렇죠. 바로 그 기법이 모네의 그리움과 일치해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법적으로도 들어맞는 그림이고 모네 개인적인 사정에서도 들어맞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이 그려진 연도가 1886년인데 1875년에 양산을 든 여인이라는 비슷한 그림이 있었어요. 똑같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푸른 들판에서 양산을 쓰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화가를 뒤돌아보듯이 쳐다보고 있고 그 여인 뒤쪽에 조그만 꼬마가 남자 꼬마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양산을 든 여인이 자기 부인이었던 까미우고 저 뒤쪽에 서 있는 꼬마가 아들인 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이 흡사한데 그래도 비교적 1875년에 그린 그림은 이 얼굴이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1886년에 그린 그림은 기억이 희미해져서인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뭔가 위에 그림은 좀 더 밝은 느낌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림인데 아래 그림은 좀 더 우울해 보여요.
그쵸.
뭔가 더 어둡고.
네, 오늘은 모네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인상주의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른 그림 하나를 가지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점점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뭔가 미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인상주의가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어봐요. 네. 이번 주도 유익한 전시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예술가 이불 덮어주기.
예.
오늘은 어떤 예술가인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분은요, 이거는 그 지니님이 소개해주신 작가분이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비슷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작가분도 빛을 이용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재민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분이세요.
어, 네. 네. 어떤 분이세요?
이 작가분은 차가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따스한 자연의 아날로그의 속성을 담아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디지털 속에 따뜻함을 담아낸 작가.
그렇죠. 이분은 대학에서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한 후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전공하여 미디어 아트를 하게 됩니다. 미디어 아트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작가분이 2002년도쯤에 비가 많이 오던 날 창문에서 비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운 비의 움직임을 빛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학부에서 그런 디자인 전공을 하셔서 3D 소프트웨어로 뭐 맥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의 장면을 표현해 보려고 했지만은 상상하던 모습과 많이 달랐었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좀 더 빛이 켜지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작업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스라엘 출신 다니엘 로진이라는 작가의 우든 미러라는 작품을 보고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우든 미러.
우든 미러.
거울인데 나무로 된 거울이란 뜻인가?
네, 그렇죠. 일단은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말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건 키보드의 입력이나 마우스 클릭과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입력을 해서 스크린을 통한 시각적인 전달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표현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네. 정보를 표현한다. 네.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프로그래밍이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감각 역할을 하거나 그에 따라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니엘 로진 우드미러라는 작품의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뭔가 거울처럼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픽셀로 나뉘어진 색깔로 얼굴이 비추네요.
저게 판이 전부 나무판이에요.
나무판.
나무로.
나무판이 지금 빛을 내는 건가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움직이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그 중에서 그려내는 거죠.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네. 이게 반응을 다 달리하는 거니까 네. 어떤 사람이 가면 다른 모양이 되고 네. 저 사람이 가면 저 모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그쵸. 예술이네요.
그 작품 앞에 들어가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형상이 그 나무라는 그 픽셀을 통해서 우드 미러라는 그 작품에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보통의 예술품들이 고정되어 네. 있고
네.
지금 보든 한 달 뒤에 보든 같은 작품인 거에 비해서 네. 얘는 정말 일회적인 그러니까 순간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그렇죠. 뭔가 기존의 뭐 페인팅 작업이랑 설치 작업이랑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작가 그런 관객의 참여를 요구하는 작업이니까요.
이런 걸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건가요?
미디어 아트라는 게 되게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라서 이 작품은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인터랙티브라는 게
서로 이렇게 교감하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주면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그 동일한 공간에서 그런 그 관객에 의해서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작품의 반응도 달라지는 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저 때 그때 담비님이 오셨을 때 왜 네. 미술 사조의 표현 방식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사람들의 관람 방식은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미디어 아트가 관객의 관람 방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한 장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여적이고 좀 더 작품과 많이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패널이 꼭 나무가 아니라 뭐 다른 작품들 보면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여러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픽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재민 작가분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 결과 워터라이트라는 작품을 졸업작품으로 만들게 돼요. 예, 그때는 LED 150여 개를 하나하나 납땜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작품을 하고 난 후에 그 후 좀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서 시카고로 유학을 가셨대요. 예, 한국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예, 아까 분이 생각했던 미디어 아트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유학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네요. 시카고에 가셔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워터라이트라는 작품 영상을 볼게요.
어떤 판 아래 LED가 있는데 네. 그 위에 물이 닿으면 빛이 나게 돼 있어서 그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그 판 위에 물로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우리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네요.
물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아니라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졸업 작품을 하기 전에 관객들이 참여를 해서 빛을 켜보이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작품 워터라이팅 페인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붓에 물을 묻혀서 관객들이 직접 표현을 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관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작품을 좀 더 완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후에도 계속 워터라이트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스케치북까지 뭐 눕혀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거나 물의 양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품을 계속 발전시키셨다고요.
굉장히 섬세해지네요. 물의 양에 따라서까지 LED의 그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아닌가? 네,
그렇죠. 저는 공학을 배웠는데
고난이도인가요?
고난이도.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닌데 뭔가 되게 일반인이나 아니면 이런 미술가의 미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공학적인 면까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가분은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자연을 다루는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예, 유학 시절 시카고가 바람으로 유명해서 실제 바람이 불었을 때 빛이 바뀌는 작업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브닝 메시지라는 작품 영상을 볼게요.
호수에 뭔가 길쭉한 막대 같은 게 세워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빛이 들어오는 작품이네요.
그렇죠. 이 작품을 보면은 호수에 잔잔한 파도가 나타나는데 이 파도에 의해 아크릴로 된 막대에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있는데 그 막대에서 빛이 그 파도를 받으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작가분이 처음에 생각한 자연을 빛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대요. 네, 디지털의 규칙적이고 프로그래밍 된 것을 이용해서 비, 바람, 파도 같은 자연이 가진 우연성을 합쳐서 이 대비되는 두 요소가 하나로 만났을 때의 새로운 작품. 세미 네이처라고 하셨는데요. 세미라는 말이 작품 자체가 이미 자연일 수 없는 인공적인 존재를 가지고 동시에 끊임없이 자연이 되고자 하는 작가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뭔 말인지.
여기서 지금 인공적인 거는 지금 LED라는 네, 거고 네. LED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조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데 인공 조명을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표현하는데 사용했네요.
그렇죠.
워터라이팅 작품이 물로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었으면 이번 작품은 바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감성적인 작품들이죠. 그래서 예, 차가운 디지털 테크놀로지 안에 따스한 자연의 아날로그적 속성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예, 이런 작업들을 보면은 뭐 디지털의 서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가분이 작업의 재현과 표현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8회차였던가? 지니님이 소개해 주신 부산 송도 해수욕장의 부산 비엔날레에서도 이분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연도는 그렇군요. 그때가 아니었고 2011년도쯤에 그때 전시가 바다를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 샀던 작품이 더 라이트 웨이브즈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작품 영상을 보실게요. 이 작품이 그 처음에 설치를 하실 때 빛이 나타내는 동그란 알들이 4,500개 정도 됐었는데 그물에 알들이 고정을 하다 보니까 파도의 힘이 너무 세서 다 떠내려갔었다고 해요.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
아니 이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누구 수영하다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셨겠죠. 알아서 하셨겠지. 그래서 그 파도의 힘이 너무 세서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할까 막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3m의 철심을 땅에다 박고 철조망을 이용해서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새서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업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가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작품들은 보니까 밤이 돼야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작품들이네요. 그쵸.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 낮에 보면 이게 뭐야 싶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그 그물같이 생겨서 뭐 잡으려고 이걸 갖다 놨다 하면서 밤 이런 작품들은 밤에 봐야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작업을 설치를 했지만은 완성된 모습을 보고 파도의 움직임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빛의 발생이 굉장한 매력을 느끼셨다고 해요. 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작가분은 창문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작가분이 한 말이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성향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 시절 할 때는 작품을 작업하기가 되게 환경이 좀 힘들었대요. 뭐 우리나라는 뭐 재료도 구하기도 쉽고 아크릴이나 나무 레이저 커팅하기도 되게 쉽다면서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미디어 아트가 좀 더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작가를 보면서 그 인터랙티브 아트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을 이용한 소통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작가분이 말하는 소통이란 거는 이렇게 관객의 지각과 감성에 손짓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신비롭고 정의하기 힘든 그런 아름다움을 디지털로 가지고 와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보면서 좀 이렇게 디지털이란 게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작가분 홈페이지를 올려드렸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뭐 작가분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유튜브 영상도 다 그쪽 홈페이지에 다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확인하시면서 뭐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 이불 덮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작가가 잘 주무시도록 네. 이렇게 이불을 덮어드렸고요. 네. 오늘은 진짜 네. 서로 이렇게 네.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두 분 다 빛을 이용한
그러네요. 연관성 있네. 네.
그러면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트위터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방문해주세요.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